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 영혼이 서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주의 임재 안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돌아가지 않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4절에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불의가 있다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 공평하지 못한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한 것이,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가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잘못됐어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틀렸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나의 상식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이 가끔은 높으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신앙의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때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이성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불의가 있으신 분이신지 없으신 분인지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불의가 있다면 믿지 않아도 되지만, 그 하나님이 불의가 없다면, 온전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주저함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가 없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주권과 선택에는 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가? 바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또 사랑을 베풀기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15절은 출애굽기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비로서 용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셨더라면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 즉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권리와 주권을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로 또 우리를 품기로 돌보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하심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거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갈 때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이스라엘 역사가 아름답게 쓰여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헐벗음을, 굶주림을, 목마름을 채워주실 때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아름답게 쓰여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긍휼하심의 끝, 바로 우리를 넘치도록 긍휼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클라이막스,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의 그 간절함 때문도 아니고 그 원하는 사람, 정말 세상에 얼마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단련하고 돌을 닦으면서 학문을 쌓아가고 절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 즉 경기를 뛰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위대함에도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고 아니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은 거저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우 목사님께서 설교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를 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고 건너간다면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주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쓴다면 저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이 말씀에 아니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서도 아니오,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요, 목회자에서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예배가 습관이 됐다면, 기도가 메말랐다면 우린 다시 한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우리 1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데 바로를 누가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이방인의 왕도 되시고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안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를 세우셨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바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대적한 애굽 왕입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도 망하게 되고 그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가 원래 아주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되게 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강하게 만드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재앙이 내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열 번이나 재앙이 내릴 때에도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바로를 그 강박함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원뜻을 살펴보면 바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역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껏 행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강팍한 대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돌아보건대 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시면 강팍한 생각들이, 죄의 속성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교만하여서 주 앞에 서 있다면 나의 발을 꺾어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감동이 없고 메말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십니다. 애굽에 내려진 그 열 가지 재앙이 가나안 땅 끝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구원에 이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용하시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잘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함을 받는 쪽에, 은혜를 받는 쪽에 서 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감동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